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3과 약속된 아들. 1월 15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38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후손, 즉 그들을 원수로부터 구해내시고 잃어버린 유산을 회복하며 그들이 창조된 목적을 성취할 아들을 약속하셨다. 이 아들은 그들의 자리를 취하여 마침내 뱀을 멸망시키므로 그들을 대표하고 구원할 것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으로 듣고 이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다. 그러나 이 약속의 성취는 지체되었다. 시대의 소망 31. 이 약속은 훗날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후손, 즉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다윗에게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에 의해 왕위에 오를 것이며 지구상의 모든 왕들 위에 공의로운 통치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은 구원자로 약속된 그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약속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깨닫는다. 느끼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에 감사한다. 행하기.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무한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수 그룹 시간에 함께 토해 보십시오. 1. 지금까지 받아본 가장 좋은 선물 또는 가장 감동적인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2. 바울은 그가 살던 시대를 어떠한 때라고 이해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들을 통한 계시보다 우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5. 바울은 예수님이 단순히 창조에 사용된 도구가 아니라 창조의 주체이셨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6.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7.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LT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그리고 이기심과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에 주님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제가 맡고 있는 새가정반 패스킷반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네, 세 명의 임산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이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킷을 제자훈련을 하는데 이 청년기를 막 지난 이 부부에게는 이런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해보겠다고 말을 해놓고는 이제 제자훈련 과정에서 암송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와야 되고 자신의 경험도 나눠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식사 다 하시고 나서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식사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에 직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자훈련 과정은 성실하고 또 헌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1단계 때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과정을 극복하고 나아갔을 때 정말 큰 기쁨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경험들을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이 부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에게. 이거 성실한 걸 못 따라가서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음에 좀 부담이 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부담이 있지만 그 부담을 함께 넘으면 또 그 더 큰 너머의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에 용기를 주었더니 이제 그만두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주 한 주 나누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던 이 신앙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너무 신앙적으로만 열심히 하면서 행여 제가 집안일에 열심히 하지 않을까, 열심히 안 하지 않을까, 또 가족들로부터 가족들이 참 열심히 하나님 사역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질까라는 하지 않을까라는 자신의 경험, 가족의 경험에 비춰본 일들을 저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던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묵상을 통해서 주셨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또 그것을 나와 가족이 함께 누리고 있는지 또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한 비전과 사명들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주 한 주 이제 가다가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자 저는 너무 큰 기쁨에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 가정에 새로운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신앙에 전수되는 그런 후대로 전수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격려를 했을 때 정말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바로 한 손 마른 자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다시 회당에 왜 들어가셨을까라고 질문해 보니까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마가복음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편 손 마른 사람,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왜 회당에 있었을까요? 여기 성경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이 말씀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엿보기 위해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회당으로 데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른손이 말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른손이 정말 마비되어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자,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이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 그가 경제활동이나 또 일반적인 생활의 모든 일에서 그가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았을까요? 그 엿보는 사람들 누구였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병자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고는 그냥 넘어가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결점을 찾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정죄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 기득권이 흔들릴까 봐 인기가 예수님께 가니까 정말 그들은 예수의 단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켜보는 다른 무리들이 있는데요. 그 무리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지만 이 한 손 마른 사람은 후에 고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여러 사람이 그렇게 가니까 덩달아 따라가는 이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정한 법에 안식일이 어기는 것으로 인하여 범법자로 여겨질 수 있는 걸 충분히 아시면서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셨나요? 이 불쌍하고 심령이 가난한 회복되어야 할 오른손 많은 사람, 이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의 슬픔에 주목하시고 그 내면은 깊은 곳에 고통을, 아픔을, 외로움을 보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시선과 바리새인의 시선이 너무 다른데요. 오늘 나는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나? 나 또한 무리들과 같이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선뜻 이렇게 한손 마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와주기보다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도 그 사람, 여러 사람이 따돌리는 이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나도 어떤 곤란함을 당하지 않을까? 내 자신을 먼저 보면서, 그리고 이 한손 마른 사람의 내적인 필요를 보다는 내가 그 일들로 인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한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운데 일어서라고 하셨습니다. 왜 한 가운데로 일어서라고 했을까? 그때 이 사람은 어떤 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 아마 한손 마른 사람은 여기까지 불려는 왔지만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운데로 오라고 하셨는지, 가운데로 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집중을 받으니까 이 사람도 참 곤란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한손 마른 자를 가운데 세워 제자들과 또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다고 고소하는 이 바리새인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병자의 모습은 아마 두려워서 떨면서 상심되고 또 고개도 못 들고 손도 못 내미는 아주 벗어나고 싶은 민망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상태, 불안한 상태가 바로 이 한손 마른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은 먼저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셨고 바로 이 환자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은 왜 잠잠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한 날로 안식일을 창조하셨고 창조주의 능력의 표징으로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는 안식일의 주인인 이 예수님의 모습과는 대조되게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대는 요구사항들로 둘러싸인 날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품성을 반영합니다. 결국 이 한손 마른 자의 불쌍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알면서도 이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가난한 자의 필요, 또 그리고 한손 마른 자의 필요를 무시하고 있는 자신들의 그 난처한 처지에 대해서 곤란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이 환자는 사람들 앞에 내놓고 싶지 않은 이 부끄러운 손을 내밀어야만 고침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은 그동안 손을 어떻게 하고 다녔을까요? 근데 감추고 다니면서, 숨기고 싶었던 자기의 그런 핸디캡을 손을 내밀어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병든 원인, 어찌 보면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그 일들을 예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예수님께서는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곧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왜 분노하였나요?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나요? 그들이 올무를 놓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들이 마음이 선하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는 예수를 오히려 곧 죽이려고 하고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그들이 예수의 뜻대로 예수의 마음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니 정말 예수님 앞에 다시 말씀 앞에 깨어져야 하는 것이 오늘 나의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정한 안식일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병든 자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정신으로 물들여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송은영입니다. 귀는 오감 중 하나인 청각을 받아들여 소리를 듣는 기관으로 외이와 중이 내이로 구성됩니다. 외이는 소리를 고막까지 전달하는 부분이고 중이는 고막에서 내이 사이의 공간으로 고막의 진동을 달팽이관까지 전달해주는 부분을 말합니다. 내이는 소리를 직접 느끼는 달팽이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귀는 얼굴의 좌우 양쪽 측면에 위치하며 외이에는 귓바퀴와 외이도가 포함됩니다. 귓바퀴는 연골로 구성되어 있고 소리를 모으는 기능을 하며 외이도는 귓바퀴에서 고막까지 이르는 길로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고 S자 모양으로 공명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이는 고막과 이소골, 고실, 이내근, 이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이도를 통해 들어온 진동을 고막과 이소골을 통해 내이에 전달합니다. 고막은 중이를 보호하는 방어벽이며 음의 전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소골에는 세 개의 작은 뼈인 추골, 침골, 등골이 포함되며 이들은 고막에 도착한 진동을 내이의 난원창으로 전합니다. 고실은 외이와 내이 사이에 위치하는 공기로 가득 찬 공기강으로 중이강이라고 부릅니다. 중이강 내지 고실은 이내근 고실 반사를 통해 내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이관은 유스타키오관으로 중이의 환기와 분비물을 배출해줍니다. 내이는 전정기관과 세반고리관, 달팽이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이는 액체로 가득 차 있으며 형태와 구조가 복잡하여 미로로 불립니다. 내이는 소리를 감지하고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달팽이관은 소리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소리를 분류하고 변별합니다. 전정기관과 반고리관은 평형 감각을 감지하고 수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평형 감각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우리 몸의 소리가 공기를 통해 외이에 도달하면 내의 고막을 진동시키게 되고 고막은 이소골을 진동시킵니다.
이러한 뼈의 진동은 달팽이관의 청세포를 자극하며 청세포는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고 청신경이 뇌에 전기 신호를 보내어 이 신호를 소리로 느끼게 됩니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은 듣는 것 못지않게 인간의 감각 생활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귀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이후 가장 먼저 형성되는 감각기관으로 16주만 되어도 완전한 형태를 갖추어 가동을 시작합니다. 외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귀는 엄밀히 말해 외이의 한 부분인 귓바퀴인데 여러 개의 골로 이루어진 귓바퀴는 청각 자극원인 음파를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모아 귀 속으로 들여보내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귓바퀴에 의해 모여진 음은 35cm 길이의 외이도를 지나 고막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 외이도에는 잔털이 밖을 향해 무수히 나 있고 피지선과 땀샘 등이 분포되어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므로 이물질의 침입을 막고 먼지 등을 귀지로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자극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S자형의 외이도가 끝나는 곳에는 고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막은 일종의 떨림만으로 중이의 이소골과 연결되어 있는데 고막에 의해 진동된 음의 자극은 이소골을 지나면서 22배가 증폭되어 달팽이관 입구의 난원창을 통과해 내이속으로 들어갑니다. 중이에서 입천장 쪽으로 뚫린 유스타키오관은 외이와 중이의 압력을 갖게 해 고막의 떨림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장거리 항공 여행이나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귀가 멍멍해지는 것은 바로 이 압력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귀는 먼 곳에서 들리는 음의 원근 방향 음색 등을 좌우 귀의 아주 미세한 자극 차이에 의해 정확하게 구별하는데 이 특별한 현상의 원리는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목소리 중에서 특정인의 목소리를 보지 않고도 구별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우리의 귀는 필요한 음만을 선택적으로 여과하고 아주 작은 소리는 크게, 너무 큰 소리는 조금 작게 조절하는 기능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어 어느 정도 소음 공해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첨단 안테나라 하겠습니다. 귀의 평형 감각에는 위치 감각과 회전 감각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을 때나 누워 있을 때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다거나 또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얼마만큼 회전했을 때 그것을 감지함으로 스스로의 평형을 유지합니다. 귀는 정보 수집 능력에서 눈에는 뒤지지만 역시 오감 중 중요한 감각기관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귀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각 능력이 떨어집니다. 평형 감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청각은 사람에 따라 심하게 감퇴하는 현상을 보여 노인성 난청이라 부르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차를 오래 타거나 배를 탈 때 멀미를 느끼게 되는데 이는 시각 정보와 평형 정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눈은 몸이 차나 배와 같은 운송수단 안에 가만히 있다고 신호를 보내지만 귀의 평형기관은 움직임이 있다고 뇌에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멀미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미가 날 때는 바깥의 풍경을 보면서 시각 정보와 평형 정보를 일치시키는 것이 멀미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귀는 눈 못지않게 중요한 곳이며 포유동물에게만 갖춰져 있고 대부분 동물들의 급소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기절하려고 하거나 기절한 후 깨어날 때는 정신이 살짝 돌아올 때까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귀는 사람이 죽을 때 최후까지 버티며 가장 늦게 기능을 상실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환자가 정신이 없거나 강한 진통제로 인해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도 죽기 직전까지 청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계속 말을 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던 환자가 두 달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는데 자신이 식물인간 상태였던 때 들었던 대화를 정확히 기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라도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주면 환자의 상태가 호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는 오감 중에 가장 손상되기 쉬운 기관이기도 하며 노화에도 민감해서 시력은 40대 이후부터 기능이 퇴행하면서 슬슬 노안이 오기 시작하는데 청력은 30대부터 퇴행이 시작되어 가청 주파수 대역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최고급 스피커를 사도 제대로 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어린아이에게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는 말씀을 떠올리며 이 신비한 인체의 기능이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호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가운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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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가사는 비록 짧지만 깊은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특조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유대 민족들이 즐겨 쓰는 히브리 인사로서 다섯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언어로는 평범하게 안녕하세요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인들은 평화, 평강, 정의, 질서, 조화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샬롬이란 이 말은 우리들의 주변에서 인사로서의 좁은 의미보다는 굉장히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 번이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락방에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에 오셨을까요?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밤길을 달려가던 제자들을 먼 발치에서 함께 동행해 오셨습니다. 물론 두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 하루 24시간 언제나 열려있는 예루살렘의 동쪽 문을 통하여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좁은 골목길을 더듬어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성만찬 여희를 진행했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제자들이 그곳에 있을 거라 확신을 했습니다. 두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알기 전에는 그 다락방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곳에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도착하자마자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불빛 하나 세워놓지 않아서 적막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방문은 단단히 잠겨있고 그저 고요함만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 제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글로바라고. 당신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글로바라고. 그러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이곳에 모여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아직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관원들, 로마 병사들, 정탐꾼들의 눈을 피해 이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문은 재빨리 다시 닫혔습니다. 여기 예언의 신 시대의 소망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그들이 들어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한 분이 저희와 함께 들어가신다. 그렇습니다. 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들과 엠마오에서부터 함께 어둠 밤길을 조용히 동행하셨던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방 안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난 두 제자들에게 방 안에 있던 제자들은 흥분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그러자 엠마오에서부터 쉬지 않고 어두운 밤길을 달려온 제자들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지금까지 자신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손을 들어 축사하시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를 향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바로 그때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다른 누군가가 이 방에 함께 있음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분명히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두 제자들 외에는 방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데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는데 지금 방 안에 낯선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침묵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낯선 사람의 음성이 차가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음성 목소리는 너무도 귀해진 목소리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웠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들은 선생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귀신으로 생각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아직도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또 만져보게 하시고 심지어는 창으로 찔린 옆구리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제자들이 불쌍했으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이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자신들의 선생이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까지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운 생선 한 토막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베들레헴 언덕에서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십니까? 그 노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노래는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하늘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처음으로 하신 축복의 말씀 역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샬롬, 평안이 너에게 있으라는 그 말씀을 그리도 좋아하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끊어진 지 거의 500년 가까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로마에 짓밟혀 온 백성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온 세상이 죄의 짐으로 사망이 둘러진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죄의 세상과 육신적으로 힘들어한 유대인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샬롬, 평화, 평강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목자 잃은 양떼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도 역시 샬롬, 평화, 평강, 평안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치고 천둥번개가 치더라도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만 안겨있으면 새근새근 잠들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의 문만 열면 예수님이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감격적인 만남을 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부탁 하나를 하셨습니다. 특별한 부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령은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오순절에 내릴 성령에 대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특별하게 부탁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제자들은 성령 없이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라는 거룩한 사명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신성한 사업을 앞두고 제자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느끼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은 영혼들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자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속성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 모두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복한 만남이 있는 장소에 다른 한 제자가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팔고 자살한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빠진 제자는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다른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와 다락방에서 만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마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은 더욱더 어둠과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신만 빠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도마는 그렇게 8일을 보냈습니다. 8일 동안 다른 제자들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도마는 내내 불평하고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른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은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서 두 눈으로 확인해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노라고 공언까지 했습니다. 한편 다른 제자들은 매일 저녁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어느 날 저녁 도마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도마도 다른 제자들을 통하여 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진짜였으면 하는 마음에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소망의 마음을 품고 왔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세 번째 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가장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도마에게 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 다른 제자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평안이 없는 제자 도마에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제자 도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은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마의 결심대로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바로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의심과 불만으로 가득 찬 도마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드러운 사랑과 정으로 가득 찬 부드러운 책망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했던 베드로도 부드러운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던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도마도 그렇게 감싸 안으시고 평강이라는 평화라는 커다란 선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의 구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깨어진 율법판. 이스라엘 회중은 아론이 모세보다도 훨씬 더 기분 좋게 받아들일 만한 지도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토록 꿋꿋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세가 매우 나쁜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모세가 그토록 심하게 견책하는 아론에게 동정을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정직한 열성 때문에 빚어진 신중치 못한 행동을 용서하셨다. 반면에 그분은 아론에 대해 환경의 압력에 굴한 그의 죄악된 사악함과 성실성의 부족에 대해 책임을 물으셨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 중 수천 명을 희생시켰다. 히브리인들은 이 배도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느꼈지만 오래지 않아 그들은 또다시 불만과 반역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불평하는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 번영했을 때 그들은 그 모든 영광을 스스로 취했다. 그들이 배고픔이나 전쟁으로 시험과 연단을 받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모세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할 때 괄목할 만하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그들이 여행하는 중에 시시때때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권능은 그들의 믿음을 고무시켰어야만 했으며 또한 감사할 줄 모르는 표현이 단 한마디라도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영원히 막았어야 했다. 그러나 거의 부족함을 모르는 정신과 어떤 일에서든지 거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그들을 위해 베풀어진 유익들을 압도했고 그들이 처했던 최대의 위험에 대해 베풀어졌던 축복들을 그들은 간과하게 되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겪었던 체험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깊은 인상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겨주었다.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는 천사를 거듭하여 거슬림으로 말미암아 그 대열은 끊어지고 인원 중에 상실된 이들이 생겨나는 등 하나님의 불쾌의 여기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심으로 이러한 교훈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충성스러운 순종을 통하여 과거의 실패를 속하지 않았다. 또다시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정복당했다.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인물의 최선의 노력도 그들의 불순종을 진압할 수 없었다. 모세의 사심없는 관심은 시기, 의심, 중상으로 보답되었다. 미천한 목자로서의 그의 삶이 광포한 정신을 지닌 그 거대한 회중의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현재 그가 누리고 있는 지위보다도 훨씬 더 평화스럽고 행복했다. 그들의 타당하지 못한 시기는 광야의 사나운 늑대보다도 다스리기가 훨씬 더 어려웠다. 그러나 모세는 감히 자신의 길을 회피하여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목자의 지팡이를 내버리고 그 대신에 권능의 막대기를 받았다. 그는 이 홀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해고하실 때까지 자기 위치에서 사임하려고 하지 않았다. 마음을 시험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다. 그는 그의 간교한 제안들을 은밀히 흘려보내며 책임을 진 사람들, 하나님의 의도를 자신의 봉사를 통해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의심과 의문과 불신을 선동한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종들 위해 또한 그들 주변의 곤란한 어려움과 반대를 퍼부어 그들로 하여금 사업에 지장을 받아 만일 가능하다면 좌절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특별한 목적이다. 시기심, 분쟁, 악한 추측은 특별한 사역을 위해 임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취하게 되는 최선의 노력들을 아주 심하게 저해한다. 사탄의 계획은 대리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책임진 자리로부터 몰아내는 것이다. 불신과 의문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그는 자기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하여 짐들을 짊어져야 하는 모세의 입장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직접적인 감화 아래 놓여있지 않은 한 인간의 본성 중에는 질투, 시기, 잔인한 불신 등의 성향이 있는데 이것들은 정복되지 않는 한 다른 이들을 해치고 넘어뜨리려는 욕망으로 이끌리게 한다. 반면에 이기적인 정신은 그 폐허 위에 스스로를 쌓아 올리고자 노력할 것이다. 고라, 다단, 아비람. 하나님의 임명을 통하여 이 인물들에게는 특별한 명예가 주어졌다. 그들은 70인 장로와 함께 모세로 더불어 산 위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숫자에 속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령하신 형체를 덮었던 찬란한 빛을 보았다. 이 구름 밑바닥에는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모습이 있었다. 이들은 주님의 영광의 존전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지내되 그들 위에 비치는 뛰어난 영광과 순결성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도 아니했다. 맨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한 가지 유혹이 잠복했다. 그것을 받아들이자 그것은 강력해져서 결국 상상력은 사탄의 권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들은 불만의 정신을 나타내는 일을 아주 미미하게 시작했다. 처음에 그들은 암시했고 의문을 표시했는데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아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통해 그들의 의심이 더욱더 인정을 받게 되고 어떤 일에 대한 각자의 생각하는 바가 표현되는 것을 인식하게 되자 이 기만당한 영혼들은 그 일에 관해 자기들에게도 여호와께 대한 열성이 있다고 믿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세가 차지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위에 관하여 모세로 하여금 보고 느끼게 하려는 저들의 온전한 목적을 수행하지 않는 한 뒤로 물러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불신, 불화, 시기, 질투의 적은 누룩이 이스라엘 진영에 퍼졌다. 고란, 다단, 아비람은 그들의 무자비한 일을 하나님께서 신령한 책임을 위탁하신 이들로부터 처음 시작했다. 그들은 회중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 유명한 250명의 족장을 이간시키는 데 성공했다. 자기 편에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이 인물들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사물의 질서에 혁신적인 변화를 분명히 일으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정부를 변화시켜 현 정부보다도 훨씬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